KF-X는 텅 빈 깡통이다. 과거 KF-21이 아직 정식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KF-X라고 불리던 시절 KF-21에 무장을 두고 많은 비판이 일었을 당시의 말들입니다. 그 중심의 핵심은 부족한 미사일 무장이었는데요. 처음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허가받지 못했고 나머지 무장도 독일제 타우러스를 빼면 전부 구식인데다 그나마 달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도 적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봤자 날아다니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국산 무장을 개발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군사강국들만 가능한 전투기 무장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냉소했습니다. 또한 만들어봐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닥다리가 나올 것이라며 국외를 비롯한 국내 군 관련 전문가들조차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을 비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만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산 무장의 생산 단가가 낮을 리가 없으니 예산까지 낭비할 게 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무기들을 속속 공개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실물 테스트기까지 공개되면서 국내의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했는데요. 이에 따라 KF-21 보라매 무용론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보라매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보라매에 달린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숱한 고난 끝에 마침내 성공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창이 되어줄 KF-21 보라매 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 개발 초창기 KF-21을 도입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KF-21 개발이 타당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2022년 7월 19일 오후 3시 30분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이 모든 비판이 결국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KF-21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KF-21에 장착할 무장이 문제입니다. 원래 KF-21에는 AIM-9X 사이드와인더와 AIM-120CD 등 미제 공대공 무장이 통합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시에 미국의 미사일 재고를 공유할 수 있고 KF-21을 수출할 때 미제 미사일을 사용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별도의 탄약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어필하려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미제 미사일의 무장 통합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KF-21의 미제 무장을 통합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KF-21이 달 수 있는 무장은 KGGB, GBU-12, 페이브웨이, J-DAM처럼 복잡한 통합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항공폭탄 계통 무장 몇 가지와 이름은 공대지 미사일이지만 현대전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AGM-65 매버릭, 아직은 쓸만하나 곧 구식 무기 취급을 받을 AGM-84 하품만 남게 됐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엔진 두 개 달린 FA-50을 만들려고 8조 원을 쏟아붓느냐며 개발진을 모욕했습니다. 현대 전투기가 추구하는 것은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즉, 제공우세 확보, 전장 차단, 공대함 타격, 근접 항공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미들급 다목적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개발한 전투기가 오직 지상 공격만 가능하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구입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발진이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여러 무장의 개발 계획을 연이어 공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미테어와 함께 사용할 국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ICBM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타우러스 미사일을 압도할 것을 목표로 개발된 한국형 장사정 공대지 미사일 철용, 레이더 잡는 미사일인 대방사 유도탄,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한국이 개발할 수 있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기의 개발을 대중에게 알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국산 공대지 미사일 3종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KF-21 개발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고 있던 KF-21의 공대지 무장은 유도 키트로 개조된 항공폭탄과 AGM-65 매버릭 그리고 KPD-350 타우러스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 무장으로도 충분히 지상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고성능 미사일 타우러스는 외산인지라 보라매가 무장할 만큼 충분한 수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이 동비한 타우러스의 발당 단가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덤태기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마저도 당시 경영위기를 겪던 타우러스사를 압박해 가격을 거의 반절로 깎아내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우러스는 비쌌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당시 도입 예정이었던 미국의 재진미사일을 도입했다면 발당 30억 원을 냈어야 했으니 이는 확실히 예산을 알차게 썼다고 칭찬해야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우러스 미사일은 외산미사일입니다. 한번 쏘면 그만인 미사일인데다가 일정 간격으로 교체하는 소모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비 소요 금액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이 보유 중인 KPD 350 타우러스 미사일의 숫자는 약 260발입니다. 보유량이 260발인 이유는 국군이 유사시 북한에 위치한 700여 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때 공군에게 할당된 250여 개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량이 250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미사일이라도 100% 명중률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을 운영하는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장비가 오작동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의 방어력이 예상보다 우수해 목표를 파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군의 분석에 따르면 오발 등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최소 600발의 미사일이 있어야 250개의 핵심 목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군이 확보한 260발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는 군이 요구하는 수요를 전혀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KF-21 120대가 도입되면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 수 있는 전투기가 59대에서 179대로 늘어납니다. 이래서야 출격 한 번이면 장거리 미사일이 모두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면 황당하게도 대당 최소 700억 원이 넘을 KF-21이 쓸 수 있는 지상 공격 수단은 구식 AGM-65 매버릭과 유도폭탄만 남습니다. AGM-65 매버릭은 1970년대 개발되어 걸프전에서 크게 활약한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한때 근접 항공지원 분야에서 최강의 공격기로 명성이도 높았던 A-10 썬더볼트 공격기의 주력 무장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후기형조차 최대 사거리가 20km를 겨우 도는 수준에 불과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게 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천, 수만 개의 방공포가 있는 한반도 북부에서 이런 저공 비행은 자살 행위입니다. 질은 낮이나 엄청난 숫자의 방공무기가 도배되어 있어 완전 스텔스기인 F-35조차도 함부로 저공 비행을 할 수 없는 마구리 바로 한반도 북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KF-21에 적절한 무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KF-21은 최강의 4.5세대기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공대지 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타우러스의 역할을 대신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을 개발한 것인데요. 철룡은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서 절충교역으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 개발됐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여러 무기들과 함께 철령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 영상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개발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철령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적극 채용하면서 동시에 경량화에 성공해 타우러스보다 100km 더 긴 600km의 사거리를 확보했는데요. 이 정도면 대전에서 출격한 우리 전투기가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도 중량은 바뀌지 않아 수십 미터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적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타우러스의 막강한 위력을 그대로 갖췄습니다. 1차 양산 발당 가격은 타우러스와 비슷한 20억 원 내외인데요. 그러나 국산이라 국부 유출이 없고 수출이나 추가 생산을 통해 단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또 유지 보수와 전시 추가 생산에서 큰 이점을 가집니다. 군은 2031년까지 1차 양산분 210발을 확보한 뒤 문제가 없다면 추가 사업으로 필요 수량인 600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 이상이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핵심 표적 700개 중 공군이 책임져야 할 핵심 목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KF-21의 양산이 마무리될 2032년까지 KF-21에 탑재할 충분한 수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령 미사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원본인 타우러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느리다는 것입니다. 철령과 타우러스는 강력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고 은밀성 역시 상당하지만 고도의 기동성을 위해 설계된 순항미사일답게 속도가 느립니다. 음속에 살짝 못 미치는 마 0.9의 아음속이 최대 속도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미사일로는 북한이 나름 최신 미사일로 방어하는 평양중심지나 핵시설, 그리고 중국의 북부정부가 운용할 첨단 방공망을 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강력한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적 방공망을 단숨에 돌파해 적의 최중요 시설을 처부술 참수병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무기의 특성상 무게가 상당한 데다 그 자체가 기밀이라 타국의 전투기에 무장을 통합시킬 수 없으므로 사실상 KF-21 보람의 전용 무장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빈깡통 소리를 듣기에는 우리의 KF-21이 너무 우수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선 두 무기만으로는 KF-21의 성능을 100% 활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KF-21을 그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 캐리어로 사용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인데요. 즉 스텔스 설계를 갖춘 고가의 스텔스기가 투입될 만한 임무에 쓰일 적절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내놓은 해답은 대방사 유도탄 투입니다. 대방사 유도탄은 적의 레이더가 쏘아내는 전파를 추적해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의 일종입니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공군이 적지에 침투하기 전 적의 방공망을 파괴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우리 군에서는 미들급 KF-16 전투기가 AGM-88D 한미사일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KF-21이 KF-16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KF-21에 사용할 대레이더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KF-21 블록3 같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대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기습적으로 일시에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이 개발 중인 대방사 유도탄의 경우 미국에서도 최신 사양인 AGM-88E AARGM과 이를 개조한 ARGM-ER 사이 정도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지금까지 KF-21에 운용될 여러 국산 무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KF-21이라는 단순한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국산 무기와 연계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기틀이 될 대들보를 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